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1절로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 또는 좁은 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내심 바라겠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에는 사실 고난의 연속이요 또 모진 그런 풍파와 고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탈 없이 꽃길만 걸을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절대 그렇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가뜩이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빛도 없이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사실 우리의 온통 그 우리 머릿속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가 생기고 뭐 재미거리로 삼을 만한 것이 생기면, 관심이 생기면 사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머릿속이 항상 그것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지금 이 지점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지점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말 그대로 신앙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또는 교우들과 만날 때에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인가 해보고자 했던 자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제 아합 신앙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제 이세벨이었지요. 그러나 아합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시면 그냥 전쟁 치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씀에서 떠난 자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이제 신명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기술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가 할 때 특정 어떤 죄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집중하지 않는 것,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의 최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 이제 아합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이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제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인데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하시아에게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사자를 보냈느냐라고 크게 책망하면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불과 2년 만에 병이 들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이었지요. 아하시아는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자 아합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매한가지였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만 이 기록에 가면 그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해왔다, 없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이 기록은 사실 나름대로 엄청난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대 때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앙을 공식적으로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교로 그렇게 삼았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노선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아직 아합은 죽었지만 엄마인 이세벨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엄마가 버젓이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종교개혁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여호람은 사실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고 또 실제로 여호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과 상관없이 항상 악을 행하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왔기에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이유도 사실 가만 보시면 이제 아버지인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자기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았을 때 둘 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 뜻대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아합과 야하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빠와 또 자기 형이 죽는 것을 자기가 눈앞에서 보았으니 이 여호람도 어쩌면 이제 두려웠던 것이었겠지요. 나도 역시 바알을 숭배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단지 그가 자기 생각과 자기 꾀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것을 파괴했다, 깨뜨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한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치워버렸다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은 3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다 살펴보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아시는 바대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혹여나 남유다로 향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해질까봐, 국력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어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걸 수단 삼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예전에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또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너무나 명백히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 목적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것을 이제 피해보고자 나름대로 고심하여 바알의 주상을 없앴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앴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나름대로는 굉장한 큰 결심과 또 큰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보고서 두려워서 바알의 주상을 없애었다, 그걸 치웠다라고는 해도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결국엔 맞게 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런 여호람의 평가를 보면서 참된 신앙이란 어떤 특정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신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란 어느 특정 범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보여준다 할지라도 죄라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또 사실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다 똑같은 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것은 비교적 큰 죄로 인식하고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작은 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불러일으킨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지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람의 태도,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자기 꾀대로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아버지와 형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합과 같지 아니하고 바알의 주상은 치웠으나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것은 모든 인류의 죄,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 조상의 죄, 즉 아담의 원죄로부터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조명하심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는 그런 아담의 죄, 우리 조상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안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은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따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실 말씀도 사실 결국 그렇습니다.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결국 여호람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정말 치밀하게 또 자기 계획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내고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동안 결국에 이제 여호사밧까지 포함해서 이 세 왕들이 나름대로 정말 지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전쟁을 잘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가 싶었지만 엘리사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는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러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새끼 양 10만 마리와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 왔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시면 그냥 양도 바쳤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모압에게는 굉장한 경제적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도합 한 20만 마리의 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난 그런 털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것을 매년 바쳤으니 이 모압은 참 모압 왕은 참 속이 상했겠지요. 이 기회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죽고 또 그 아하시아도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죽었으니 나라가 나름대로 이게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력이 약해졌겠지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모압 왕 메사는 반란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여호람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배신한 그런 모압을 징벌하러 전쟁을 치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람은 그냥 전쟁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꾀를 냅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꾀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인간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이제 아합과 아하시아가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 때문에 선지자 예언대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그 바알의 주상을 치우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람은 나름대로는 참 생각이 깊은 사람, 머리가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압과 전쟁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치밀하고 또 계획적이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랫동안 자기 나라의 식민지였던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고 네가 뭐 있겠어? 생각하면서 아니면 뭐 감히 나를 네가 배신해? 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냥 훅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람은 정말 치밀하게 자기 나라의 군사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6절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을 쭉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에게 여봐라 우리 나라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얘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병사들의 전력을 확인하러 이스라엘을 한 바퀴 쭉 돌았던 것이었지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혼자 싸우는 것보다도 힘을 뭉쳐서 싸우면 쟤네가 더 꼼짝없이 당하겠지 판단해서 이 남유다 여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제 굉장한 말로 현혹해서 이 남유다 왕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끼어들게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말은 사실은 이 여호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 앞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에서 또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합 시대 때. 그때 이제 아합이 여호사벳에게 아 우리 같이 전쟁을 치르자, 우리 연합군을 달성하자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그대로 여호사밧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는 전쟁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여호람 왕은 또 이제 보시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보통 이제 리더가 되고 싶을 텐데 전쟁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그런 남유다 왕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 좋을까 이렇게 전략을 또 묻기도 하였습니다. 자존심이 충분히 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말 이기고자 좀 지혜를 동원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에 어느 길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의 모습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세상 어느 나라 다른 어디 나라 왕이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름 날렸을 만한 그런 참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침착하고 또 지혜롭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략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호람은 그런 세상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냥 이게 세상적 관점으로 기록된 그런 뭐 삼국지 같은 책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한 평가를 받았어야 할 그런 여호람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전쟁을 준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뜻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그런 다른 이방 나라의 전쟁의 성격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 나라야 군사적이거나 뭐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사실 우리의 죄 또는 우리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여호람은 자기 생각과 지혜로 전쟁을 잘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기는 하였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목적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저 자기를 배신한 그런 모압에 대한 징벌로 거기를 토벌하고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보시면 9절에서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을 잘 준비하고 이제 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물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에돔도 같이 등장하거든요. 갑자기 왜 에돔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에돔은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22장 47절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에돔의 왕이 없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섭정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에돔도 이 남유다의 속국으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독립적인 국가로 왕이 있어 하더라도 이 남유다의 이제 속국으로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합군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 토벌하는 가는 그 길에 물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치밀한 여호람이 설마 이 물을 준비하지 않아서 갑자기 물이 떨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 이제 이 무리가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그 길 가운데에 이미 미리 마실 물이 있는 곳을 물을 구할 수 있는 그곳을 알아두었고 거기에 정착해서 이 많은 군대가 물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제가 이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가도 거기에 또 이제 잡아먹을 이런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가도 다 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물이 차고 넘치는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갑자기 물이 말라서 이들에게 물이 없어서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은 이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갑자기 물이 없는 것은 당연히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참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또 생각을 참 모아서 정말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참 빈틈없이 잘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참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잠깐이라도 비트는 순간 비트시는 그 순간 우리가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실컷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시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아직 이 모압 군사들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 전에 이미 위기에 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위기 상황에 마주하게 되자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막 뭐 이 왕이 참 이 상황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회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준비했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자기 생각이었고 전쟁을 준비한 것도 자기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도 자기가 범한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에 10절에 슬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슬프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 났기 때문에 닥쳐올 그런 불행에 대해서 슬프다 이렇게 예감하신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마주했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는 항상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일까? 하면서 이 상황을 자신의 믿음의 디딤돌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항상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와 반대로 항상 투덜거리면서 그 상황을 자신의 장애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람은 물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큰일 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떨어진 것이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떨어진 것이 진짜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람은 사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 계획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 그것만 없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니 물이 떨어지자 여호람은 자불안석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물이 떨어진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여쭙고 도와달라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였으나 이 세왕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니 물이 떨어지자 좌불안석으로 된 것이었지요. 그나마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 반응은 여호람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이 상황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일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그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에도 그때에도 사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었고 지금은 이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뒤에 물이 떨어지는 위기에 봉착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참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신하 중 한 사람이 11절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공식적으로 그를 잇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엘리사의 존재를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잇는 그런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제 왕이, 그것도 세 나라의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소 이제 좀 의아한 점은 엘리사가 왜 여기에 있었을까? 왜 이 전쟁길에 참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는 항상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신앙 상태를 보고 불만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고 이제 뒤에 말씀인데 이 세 왕이 찾아갔을 때 그 이제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대한 태도를 보시면 굉장히 냉대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사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좀 싫어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지요. 확실한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쟁길에 함께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은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에 한 병사가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어도 우리의 눈이 그걸 보지 못하고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 세 나라는 모압과의 전쟁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이 좀 찝찝하게 끝나서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 완전히 패배할 뻔한 그 위기 순간에 엘리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 세 나라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프랑스 박물관에 이스라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가 아니라 이 상대방 이 모압나라의 역사가가 이 장면을 똑같이 기술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모압나라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만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이 참 애매하게 끝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의 지략이나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뒤늦게 위기에 봉착하자 하나님께 묻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렀어야 했던 전쟁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세 나라를 이 세 왕을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패배하게 하셨어도 됐었을 그런 것이었지만 그만큼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다가오자 자기에게 뜻을 물으러 오자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으셨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참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참 옳지 못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섭리로 보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당황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차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말씀의 어떤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그저 꽃길만 걷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났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쉽게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항상 우리는 이런 죄와의 싸움 치열한 죄와의 싸움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이 순간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또 고통과 고난의 이 순간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은 유일한 복은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실존적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획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틀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내용을 다 알아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주를 찾지 않고 구원자를 찾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혈류병을 앓은 그런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믿음의 내용,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기에 때로는 참 인생을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 반성해 보면서, 그러나 참 언제나 꼭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희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임종훈 장로님, 또 박점숙 성도님, 또 임정은 자매, 또 이문택 형제의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 슬프지만 이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일이 참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또 감사히도 또 인생 노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백하는 일까지 또 만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고 죽는 것이 유가족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저희가 또다시 확인하면서 참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 안에 또 유가족 마음 안에 슬픔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또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다,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이 우리 은택이의 마음 안에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 견고히 서는 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